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저희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는 존재이며 죄 가운데 빠졌어도 죄를 짓고 있는 줄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긍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 탕자의 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그 탕자의 비유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비유인데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탕자라고 생각이 되지만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비유의 주된 내용은 탕자처럼 죄를 지어도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자녀를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 즉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이고 또한 주된 내용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잘 이해하시려면 탕자의 비유 앞에 있는 두 비유들과 그리고 배경들을 봐야 합니다. 15장 1절과 2절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한번 성경에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뿐만 아니라 탕자의 비유 앞에 있는 두 비유들을 함께 보면서 탕자의 비유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세 비유는 사실상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기에 단지 하나의 비유만으로는 전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전체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는 또한 이 전체 문맥을 또 이해하게 되어야 되는데요. 14장을 먼저 보게 되면은 누가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고 나서 만일 겉으로만 제자라면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땅에도 걸음에도 쓰지 못하고 버려질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에 이 세리와 또한 죄인들과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나왔냐면 세리들과 창녀들과 또한 다른 죄인들이 나왔는데요. 이 세리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이요, 민족의 반역자들이요, 조상들의 신앙을 저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팔아서 생계를 나갔던 창녀들도 유대 랍비들에게는 천하디 천한 죄인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겠다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뒤로 수군거리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다시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하하면서 비난한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 같은 사람들이 의인이고 천국에 갈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조건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 즉 세리들이나 창녀들이나 이러한 자들은 천국에 갈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조건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결단코 놓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비유들을 보면요.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와 동전을 잃어버린 자가 그 동전을 찾기 위한 열심과 그리고 방황하는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을 설명해주고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작정하셨고 찾으려 오셨고 또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기쁨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며 아버지의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뿐만 아니라 다른 두 비유들의 중점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결코 탕자의 방황이 아니며 죄를 다시 지어도 괜찮다는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읽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형은 많은 분들이 이 탕자의 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지만 오늘 탕자의 형을 보면서 이 비유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탕자의 형의 이야기에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탕자가 방탕하고 돌아오고 살찐 송아지를 잡기까지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속 한번 썩이지 않았던 성실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탕자가 돌아오면서 그의 인생은 갑자기 문제가 많은 인생처럼 헝클어지고 말았습니다. 25절에 보면 탕자의 형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에서 흥겨운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물어보고 종은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의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탕자의 형은 안색이 변하고 28절에도 보듯이 저가 노하여 즐거워하기를 즐겨 아니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동생이 방황하다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탕자처럼 똑같이 그 재산을 3분의 1 재산을 탕진하였다 하더라도 여러분 동생이 돌아온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이름을 파내겠습니까? 아니죠. 혼쭐을 내고 진짜 꿀밤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 동생이 정말 방황 속에서 돌아온다면 그래도 기뻐하고 또한 그를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그 형이나 또 누나의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왜 이 탕자 형은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탕자가 돌아온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탕자 형이 더 화가 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합니다. 동생이 환대받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나에게는 이렇게 환대해주지 않았다는 섭섭함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겨본 적도 없고 매일 성실하게 일한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내어 그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오해를 해서 화가 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히 살아가는 분들 중에 탕자의 형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을 하죠. 믿음 가운데 살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날마다 성실히 살았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는지, 왜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지,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는데 하는 것마다 잘 되네, 왜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는지, 왜 우리 아이는, 왜 우리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못할까 하며 비교의식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을 탕자와 비교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 시험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로 인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설문조사냐면요. 남들이 2만 5천 달러를 받을 때에 자신은 5만 달러 받는 경우와, 그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남들이 20만 달러를 받을 때 자신은 10만 달러 받는 경우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라고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10년 전이나 20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남들이 2만 5천 받을 때 내가 5만 불 받는 거이나 남들이 20만 불을 받을 때 내가 10만 불 받을 때에 어떤 것이 더 좋냐고 선택하자고 물었을 때에 이 하버드 학생들의 결과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첫 번째 케이스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들이 더 받는 것보다 내가 더 받는 것, 그것을 더 좋아하고 늘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위에 있기를 원하고 내가 더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10만 불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2만 5천 불 받고 내가 5만 불을 받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택한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비유하는 그런 것을 늘 가지며 살고 있고, 또한 이 한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떡 같은 것에도 불구하고 더 커 보이고 남의 것을 더 가지길 원하고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보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마치 하버드에 들어간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 축복이 더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도 보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화가 난 탕자의 형에게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31절을 보게 되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보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보상은 이 세상에서 받는, 또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 큰 것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이고 감사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더욱더 축복이라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많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자리이며 놀라운 기적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누가 그렸는지 한번 보세요.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그림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화가의 이름은 렘브란트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죠. 그가 1600년대에 살았었는데요. 1669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도란 탕자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누가 써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림을 잘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탕자는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은 채 그 뒷모습만 나오는데 머리를 완전히 빡빡 깎은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회개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마치 어머니 품속에 안긴 어린 아기를 연상시킵니다. 옷은 다 낡았고 한쪽 발은 신발이 없는데 상처투성이입니다. 다른 발은 신발이 반쯤 헤어져 있습니다. 그가 겪었던 고난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는 은총의 빛이 환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눈은 거의 실명한 듯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눈이 멀기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인상적인 것은 그 두 손인데 두 손이 전혀 다릅니다. 왼손은 듬직한 아버지의 손처럼 보이고 오른손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처럼 보입니다. 이는 부성과 모성의 조화를 잃은 하나님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 옆에는 큰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이 탕자와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 시선은 높은 데서 물끄러미 내려보는 표정입니다. 얼굴에는 전혀 기쁨의 표정은 없고 비판자의 모습으로 곳곳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화가의 렘브란트의 화가의 그림을 보고 굉장한 큰 감명을 얻어서 삶이 바뀌신 분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신부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1983년도에 이 프랑스의 어느 집무실에서 이 그림을 보게 됐을 때 4시간 동안 이 그림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하냐면 이 그림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설 수 있는 신비의 창이 되었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 그가 하버드에서 그 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수 생활을 그만두고 이 장애인 사역을 도와주러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가 쓴 글이 있는데요. 책을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썼는데 이 돌아온 탕자의 귀환이라는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 자신은 매우 책임감이 강하고 전통적이며 가장 중심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어쩌면 그 모든 것과 함께 작은 아들만큼이나 탕자로 살아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질투심, 나의 분노, 나의 성급함과 완고함과 무뚝뚝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연 중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나의 독선을 보았다. 나는 분명 큰아들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농장에서 아주 열심히 일해왔지만 집에 거하는 그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했다. 내가 누렸던 그 모든 특권들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불만의 사람이 되어버렸다. 렘브란트는 흐트러진 자세로 무릎 꿇고 있는 작은 아들에게서 허리를 구부린 노인 아버지에게로 축복받는 장소에서 축복하는 장소로 나를 인도했다. 내 자신의 나이든 손을 보면서 이 손이야말로 권한받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뻗으라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의 어깨 위를 어루만져 주라고,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을 베풀라고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 그림을 보면서 아니 그림을 보지 봐서 어떠한 큰 감명을 또한 감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탕자처럼 살아왔고 혹시 탕자의 아들처럼 탕자의 아들의 형처럼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탕자로 살고 있다면 혹은 탕자의 형처럼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띄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 자비로운 손길과 사랑,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사람이 되어 사랑하며 섬기라고 하십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우리도 슬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품 속에 있으면서도 이방인처럼 불평하는 종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닮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품으라고 저희들에게 명하시고 또한 소명과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름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모든 환경과 조건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생활 되시며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탕자처럼 방황하며 살았고 탕자의 형처럼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더욱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붙드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기적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보상과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저희들에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며 또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